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상의 복음적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은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목사님,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먼저 여기 인자 같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는 몇 가지 경우거든요. 신약성경에 인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 경우가 80번 정도인데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사 호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신약에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계시록 1장 13절과 요한복음 5장 27절과 계시록 14장 14절에만 없어도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관사가 없이 인자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어맨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고요.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는 꼭 같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인자라고 하지 않고요. 복음서에 81번이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었거든요. 이 복음서 외에는 인자라는 칭호가 계시록에 두번 사용, 사도행전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을, 히브리서의 시편 8장 8편 5절을 인용한 곳에 한 번, 히브리 2장 6절입니다. 모두 합해서 네 번인데요. 신약에 모두 85회 인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히브리 2장 6절의 인자에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원래 시편 8편 5절을 일반적인 시편 8편 5절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다는 뜻으로 사용했거든요. 히브리서에는요. 아무튼 이 인자 같으니라고 한 것은 그분이 완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인자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후에 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영원히 인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낮춤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엄연히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시죠.
인자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하늘로 가셨고, 하늘 성전에서 인자로 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실 때, 형제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시니 참 든든합니다.
감사하죠.
그분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아주 긴 옷이잖아요. 주석가들은 이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라고 하네요. 또이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복장을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가슴에 금띠를 띤 것도 대제사장과 왕의 옷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은혜의 왕과 대제사장은 같은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은혜의 왕은 사유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로 표상된 교회 역사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계시적 형상입니다.
네. 예. 긴 옷과 가슴에 금띠는 대제사장과 왕의 옷차림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가슴에 흉배를 달았는데요.
예.
거기에는 열두 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는데요.
예.
금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음흠.
대제사장의 옷으로 볼 때 그것은 지상의 대제사장의 옷차림과는 다른데 왜 그런 것이죠?
예, 참 예리한 질문인데요. 아, 이 말씀을 그렇게 비교하는 주석가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예사로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목사님이 물으니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흉배의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그의 이름을 다 새겼어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돌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잖아요.
네.
그 촛대들은 바로 교회의 전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은 2장, 3장에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요. 예수께서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은 모든 교회를 돌보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흉배가 나타내는 상징성이 일곱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요.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대제사장과 왕의 위엄과 권위로 교회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구약의 대제사장은 왕의 권위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것을 표상하는 것이 그 금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네. 다음으로 용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인데 예, 목사님이 한번 다시 읽고 이 얘기 계속합시다.
예, 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 여기에 머리 털과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 이렇게 차례대로 용모를 설명하고 있죠.
네.
예,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요? 사람같이 보이지 않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적 형상으로서 상징을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네.
예수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겠죠?
네, 예, 그렇겠죠.
예.
그것이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묘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어떤 묘사를 그렇게 할까요?
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은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요.
예.
다니엘서에는 성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묘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성자와 성부의 일체성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성경에서 흰 색깔은 항상 권위와 영광과 순결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묘사는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혹은 그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나타냈고요. 흰 머리털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노인의 머리털 색깔이잖아요.
네.
네, 이것은 오랜 경험으로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고 또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데 잠언 16장 31절에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 것은 백발이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시편 119편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 구절들은 다 노인의 위엄과 권위와 지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묘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이런 계시적 형상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그리고 흰 양털과 눈 같다는 표현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순결함을 또한 표상하기도 하죠.
예.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의 피로 씻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보증하시는 형상이 그 흰 머리털 막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참 감사하네요.
예.
예수님의 형상을 상징으로 나타내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사를 결코 빠뜨리지 않으시는 은혜는 참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분의 순결함과 같이 순결하게 해주신다는 보증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눈에 대한 묘사거든요.
예.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 10장 6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다니엘이 계시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에 눈이 횃불 같다고 했거든요.
예.
사실 계시록에 묘사된 이 부분은 다니엘 10장 6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루 살펴보시는 기능을 묘사한 것이죠. 히브리 4장 13절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한 사실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네.
우주 만상이 그리스도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런 눈으로 일곱 교회 시대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판단하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도 아시니까 예수께 숨기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헛된 노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발에 대한 묘사인데요. 다니엘 10장 5절 6절과 같은 표현인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6절요.
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여기 읽어보니까 계시록에 예수님 묘사한 것하고 거의 같잖아요.
예, 예. 예.
여기에도 이제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고 했죠.
예.
예, 그런데 이 계시록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고 했거든요. 이 풀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데 성경은 애굽을 새풀무라고 했습니다.
예.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예? 이 같은 얘기는 예레미야 11장 4절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쇠풀무 같은 애굽으로 표상된 죄의 세상에서 단련된 발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네. 네,
고난당하셔서 승리하신 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환난을 당해도 능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상징하는 발입니다.
아멘.
예,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그랬고요.
아멘.
시편 108편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리고 미가 7장 19절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사실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요. 다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발은 쇠풀무 같은 죄의 세상에서 단련된 발입니다. 다음에는 음성에 대한 묘사잖아요.
예.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다니엘 10장 6절의 기록과 같죠. 다니엘에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무리는 물로 상징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들이니라. 그래서 이 물소리 같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에스겔서와 시편에 있는데 무리의 소리와 같다, 물소리 같다, 같은 얘기거든요. 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에스겔 43장 2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예,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많이 여호와로 현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던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장엄하고 압도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 소리예요. 다른 소리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예.
바닷가에서 파도치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예, 그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만상의 소리가 다 그 음성에 묻혀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위엄과 불가항력적인 권세와 두려움이 충일한 음성입니다. 이 표현은 14장 2절과 19장 6절에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6절에 이방이 훤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아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예. 말씀을 들으니까요.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잠잠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죠.
예.
근데 오른손은 능력의 손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 유명한 말씀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것도 의로운 오른손이잖아요.
예.
예,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네.
이 손에 잡힌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손에 있는 것은 일곱 별입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20절에 해석했잖아요.
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는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인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별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에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이 말씀도 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별요.
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예,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별들이죠.
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까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잡힌 별들로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지도자로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예수님의 입에 대한 묘사인데요. 좀 무섭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이 애청자들이나 이건 벌써 다 짐작할 것이죠. 이 네. 모습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계시적 형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이런 묘사는 19장 15절에도 있고 히브리 4장 12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4장 12절 목사님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네.
이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 나오는 것은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칼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상징적 묘사를 한 겁니다.
네.
예, 이 계시록의 묘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9장 15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힐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판과 집행을 행하는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1장 16절의 의미를 심판과 집행에만 적용하기는 또 무리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13절까지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것은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계시하신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12장 48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한다. 저를 심판한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구절을 굳이 심판에만 국한시킬 이유는 없기는 하지만은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올바르게 따르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께서 이 사실을 선고하실 것이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집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 금이라는 말이요. 헬라말로 롬파이아인데요. 혀 모양으로 생긴 칼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이 악한 자를 죽인다고 하셨거든요. 죽인다고 하셨는데 예, 기능상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칼을 쓰는 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도 예, 칼보다 무서운 것은
펜?
혀,
예, 혀.
혀보다 무서운 것은 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양 사상에도. 그러니까 이 입에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좌우의 날선 금이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 그 계시의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들락날락한 걸 볼 때에 아, 저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칼을 쓰는 것과 같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도 좌우의 말씀 칼이라고 했을 때 말씀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능도 있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생명의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성경의 표상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죠.
예, 세상에서도 말을 칼보다 무섭다고 말하는데요.
예, 예.
사람의 말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예,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저희 모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표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것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예. 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예.
강론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예.
이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자세를 다 고친답니다. 고친답니다. 그 자세를 고치는데 이제 이 앞에서 딱 보면은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다 고치는 것 같아서 그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그분들의 대답이 이렇다 그래요. 그것은 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신의 말씀을 듣는 우리 태도가 이거 뭐 어제 무슨 애가 되겠느냐 그런 사상을 그들이 나타낸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상당히 감동도 받고 마음이 좀 찔림도 받았거든요.
예, 우리도 좀 각성을 해야 되겠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뭐 그냥 보통 책 읽듯이 그냥 읽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맞겠다. 그런데 또 너무 그런 것도 힘들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도 중용을 지킬 수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심판의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명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인데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에는요. 얼굴이 번갯빛 같다고 했거든요. 이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친히 본 제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빛이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수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형상은 당연한 형상이죠.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그늘 없는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죠. 예.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봉사를 인자 같으신 이의 형상 속에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얼굴 빛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